SBS Radio.
FIFA 피파 러시아 월드컵 특집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이 매일 저녁 함께합니다.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특집.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오늘도 축구 전문 패널 이정수 씨 그리고 이승민 씨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제 16강전도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8강 진출 팀들 속속 가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일본과 벨기에전 또 브라질과 멕시코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브라질과 멕시코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으면서 아주 극적으로 16강에 합류했던 멕시코. 결국은 브라질에 2-0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정수 씨, 이 경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브라질은 4-1-3-1 포메이션으로 매 경기 선보였던 전술이었고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멕시코는 한국전에 펼쳤던 4-3-3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전반은 예상과 다르게 멕시코가 매몰차게 몰아붙였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 멕시코의 할라피뇨 축구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어떤 뜻인가요?
네, 이 작은 체구의 선수들이 끊임없이 빠른 템포로 압박하고 네. 공격하면서 네. 상대의 혀를 차게 하는 모습이 마치 매운 할라피뇨를 먹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같았는데요.
그냥 원래 한국 팀이 고추의 맛, 네, 매운 맛인데
뭐,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주꾸미라 불리시는 계속 먹을 걸로.
네. 네, 바로 이 매운 고추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네. 보여준 멕시코의 인상적인 전반전이었고요.
그렇군요.
예, 멕시코의 적극적인 수비에 크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브라질은 후반 네. 6분 네이마르가 이 페널티 에어리아 부근에서 윌리안 선수에게 공을 내어주고 그대로 돌파하던 윌리안의 공을 다시 받아서 네이마르가 득점을 성공시키며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네, 그 후에 계속해서 양 팀이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이었고요. 특히 멕시코 골키퍼 오초아가 몇 개의 결정적인 골 찬스를 상방으로 막아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후반 43분 첫 골과 비슷한 장면에서 네이마르의 어시스트를 받은 피르미노가 추가 골을 터뜨리며 경기는 2-0 브라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 골에 한 도움. 네이마르의 뭐 원맨쇼라고 제가 말해도
네.
되겠죠.
네,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네이마르 선수였는데요.
네.
이로써 멕시코는 94년 미국 월드컵부터 7회 연속 16강에 진출했지만 7회 네. 연속 16강에서 탈락하는 징크스를 이어나갔습니다.
아픈 징크스군요.
네. 시드니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 프랑스의 16강 경기 를 보고 우승 후보 명단에서 내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네.
저야말로 어제 브라질의 경기를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요.
네.
브라질 선수의 개개인의 능력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 과연 이게 좋은 팀 조합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록 면에서는 훌륭합니다. 뭐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스위스와 1-1로 비긴 후에
네.
어제의 경기까지 내리 연속 3경기를 2-0으로 승리를 하면서
네.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며 공수 밸런스가 최고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항상 뭐 이 월드컵 우승 영순위 국가로 저희가 떠올리는 네.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이 뛰어난 개개인 선수들의 실력으로 이 성적을 낸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8강, 4강에서 더욱 강한 팀을 만나고
네.
아직까지 브라질이 선제 실점이 없거든요. 선제
네.
실점을 할 경우에 이 동점골을 위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테고 이 욕심을 부리다 자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우승 후보죠. 브라질은 그래도 두 골을 추가하면서
네.
역대 월드컵 팀 득점 228호 골을 기록하면서 일찌감히 짐을 싼 독일을 두 골 차로 제치고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으로 올라섰고요.
네.
네, 또 네이마르는 이 메시나 호날두 등 이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먼저 짐을 싼 가운데 앞으로 또 브라질 공격을 이끌고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다른 창조적인 헐리우드 액션을 보여줄지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바닥이 구를 시간에 골만 넣었어도 네, 득점왕 경쟁에서 아주 앞서갔을 텐데 좀 네, 아쉬운 면이 있죠.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예.
네, 선수 이름값에 비해서는 약간 네, 아쉬운 면이 네, 있긴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경기였죠. 일본과 벨기에전입니다.
네.
이 경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는데요.
네.
요즘 한국 언론 기사들을 제가 좀 접하다 보면 극장골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이 축구에서 극적인 경기를 펼친 경기에서 특히 막판에서 지다가 이 극적으로 역전승하는 이런 경우에 이 극장골이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 일본과 벨기에전 역시도 어제 극장골이 터져서 벨기에가 3-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승민 씨,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 같은 대역전극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월드컵 토너먼트 역사상에 선 2점 실점 후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것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독일 이후 48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실점을 하고도 네. 정규 시간에 역전승을 기록한 것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포르투갈과 북한의 8강전 이후 두 번째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고요.
네네.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번 월드컵 전술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전술 트렌드를 읽었다.
예. 네,
어떤 뜻이죠?
예, 기본적으로 벨기에는 그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네.
이제 그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에 썼던 이제 포메이션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튀니지와 파나마라는 아주 약체를 상대로 했던 경기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벨기에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왼쪽 수비수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측면 공격수였던 카라스코를 왼쪽 측면 그 수비수로 배정했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 보는 장면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제 김민우 선수가 내려앉은 것과 동일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수비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드까지 그 기존의 케빈 데브라이너와 이제 비첼 선수가 같이 중앙에서 그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주는 역할을 묶였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가 그 소속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를 갖다가 뒤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제대로 패스가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수비는 아무래도 3백이다 보니까 양쪽에 측면 공간에 이제 뒷공간을 허용하는 셈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일본은 이 점을 잘 노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인 4-4-2로 나왔는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월드컵의 트렌드죠. 이제 그 수비와 미드필더 간의 그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네.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이누이 다카시하고 하라구치 겐키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포진해서 그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데 그냥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비면에서 사카이와 나가토모가 뒤에 받쳐주면서
네.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좌우 측면을 공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벨기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약점, 좌우 측면 뒷공간하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공간을 이제 수비적 숫자로 압도해서 이제 경기를 풀어보려는 속셈이었는데요.
네.
전반에는 사실 이런 면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0대 0이었죠.
예, 전반에는 0대 0이었는데요. 그래도 꽤 치열한 경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후반 들어서 48분경부터 이제 시바사키가 가운데서 교묘하게 찔러졌는데
네.
벨기에 수비수 베르통원이 사이드로 빠지는 패스를 잡지 못하고 내주는 바람에
네.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던 하라구치가 오른발로 돌파해서 오른발 슛을 넣어서
정말 그림 같은
예,
슛이었어요.
예, 선제골을 넣었죠.
네.
그리고 이제 첫 골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52분경에 이제 카가와 신지가 중앙에서 공을 잡고 벨기에 미드필더인 비첼을 끌어내서
네.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서 들어오던 이누이에게 공을 내준 다음에 이누이가 멋있는 중거리 슛으로
그렇죠.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 이때만 해도 벨기에 전술의 약점을 니시노 아키라 감독이 굉장히 잘 파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후로 벨기에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렇죠. 2-0까지 갔으니까요.
예. 하지만 이제 벨기에 마르티네스 감독이 상황 파악이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대책은 마련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65분경에 이제 메르티텐스와 카라스코, 메르티텐스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고요.
네.
카라스코 아까 말씀드린 그 왼쪽 수비수를 빼고 샤들리, 펠라이니를 투입해서
네.
미드필드를 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인을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공중볼 싸움에서 이제 일본 압도하겠다.
그렇군요.
예, 기존에는 똑같이 이제 땅에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네.
펠라인을 넣고 이제 공중볼 싸움, 이제 피지컬로 압도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옮겨갔고요. 포메이션도 3-4-2-1에서 3-1-4-2로 전환하면서
네.
좀 더 미들 싸움, 그리고 이제 기존의 데브라이너와 그 비첼의 그 어색한 공존을 비첼이 혼자서 수비를 하고
네.
그러면 데브라이너 너는 앞에 나가서 공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실제로 자연스럽게 경기가 풀렸습니다.
네.
일단 운이 좋았죠. 첫 번째로 운이 좋았는데요.
네.
예, 69분경에 데브라이너가 이제 코너킥을 올렸는데 혼전 상황이 일어나고 그 베르통원이 첫 골을 내주긴 했지만
네.
행운에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본인조차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의도하지 않은 골이었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그랬군요.
예, 예, 이 골이 터지고 나니까 의외로 쉽게 풀려가지고
네.
74분경에는 이 데브라이너가 다시 한번 전진 패스를 넣어줬고
네.
그 패스를 받은 아자르가 올린 크로스를 펠라이네가 헤딩으로
네, 골 다 헤딩으로 나왔죠.
예,
네,
정확하게 이제 예, 감독이 의도한 상황대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기 직전 역습 과정에서
네.
데브라이너가 중원 돌파를 한 다음에 전진 패스를 잘 넣어줘서 그거를 매니에가 다시 땅볼 크로스로 연결했고
네.
이거를 뒤에서 세도에 들어가던 샤들리가 골을 성공시켜서 대 드라마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엄청난 드라마였죠.
예예. 예. 세 골 모두 데 브라이너가 관여를 했고요.
네.
이제 그게 시발점이 아무래도 전술 변화를 준 이후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골은 이제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펠라인을 집어넣어서 좀 더 공중볼 싸움을 유도했던 감독이 수가 맞아 들어간 경우고요.
네.
그리고 교체 투입된 두 선수가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인상적인 면인데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전에 벨기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벨기에를 상대하는 팀은 누구라도 공략할 만한 점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음 상대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브라질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후반전에
네.
그 윌리앙이 들어오면서 오른쪽 측면이 살아났거든요.
네.
하필이면 벨기에가 약한 왼쪽 측면 수비를 공략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지가 좀 문제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 전술 트렌드를 나타낸다는 것은 전방 압박이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클럽 축구에서 유행하던 3백 네. 수비가 부진한 모습 그리고 그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유율을 중시하면서 치고 들어가는 이제 수비 그 축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준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역습이 중요해지고 측면 돌파 후에 크로스를 올려서 얼마나 상대방을 빠르게 사이드에서 공격하는지가 중요해진 네.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네, 뭐 벨기에와 일본전 단 하나의 경기로 이렇게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저희가 네.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새벽 펼쳐졌던 경기들 정말 뭐 다시 보는 것처럼 막 흥분이 되는데요.
네.
이제 오늘 이 한국어 방송이 마쳐지면 자정에 스웨덴과 스위스 16강전이 펼쳐지고요. 또 이어지는 내일 새벽 4시 또 콜롬비아와 잉글랜드의 마지막 16강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들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펼쳐질 스웨덴과 스위스 경기 이정수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정수 씨, 이 멜번에 저희 문어로 통하는 분인데요.
네, 쭈꾸미에서 문어로 승격.
그렇습니다. 처음엔 쭈꾸미였는데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이 각 팀의 승부 예측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춰주셨거든요. 이번 16강전에서도 이 또 한 번 경기 예측에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스웨덴과 스위스 경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 예, 일단은 가찬이시고요. 틀린 경기가 더 많습니다.
아, 네.
스웨덴은 94년 미국 월드컵 이후에 8강에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대회에서 대회 우승팀인 브라질을 준결승에 만나 아쉽게 0-1로 패하면서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네.
역대 최고 기록은 5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역시 또 브라질에게 당시에는 그 펠레가 맹활약을 하던 순간이었는데 결승에서 지고 준우승을 차지했던 순간 입니다. 월드컵에서 준우승 한 번, 3위를 두 번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네.
한국과 같은 F조에서 2승 1패, 5득점 2실점으로 1위를 통과한 스웨덴인데요.
그렇죠.
네, 이번 대회에서 의외의 조직적인 수비력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냈고요.
네.
장점은 아무래도 이번 월드컵 평균 신장이 전체 2위예요. 그래서 높이를 이용한 센트피스나 이 헤딩골을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뽑히고요.
네.
이 스위스는 2조에서 1승 2무 5득점 4실점의 기록으로 2위로 통과하면서 16강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조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탈락을 확정 지은 코스타리카한테 이 실점을 하면서 이 비기면서 이 수비의 약점을 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스웨덴과 스위스는 참 좀 비슷한 축구를 하지만 그 스위스가 아무래도 더 그 공격적인 역습이 네. 조금 강점이라고 보여주고요. 스위스는 지금 16강을 앞두고 3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었던 셰어 선수하고 그리고 네. 주장인 리 슈타이너 선수 둘 다 수비수인데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독이 지금 아주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또 거기에다가 스위스는 최근 3번의 월드컵에서 16강에서 단 한 골도 못 넣는 이런 또 징크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스위스 팬들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팀의 컬러가 비슷해서 승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 주전 수비 두 명을 잃은 스위스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요.
네.
스웨덴이 혹시 90분 내에 경기를 승부를 못 내더라도 연장이나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스위스를 이기고 8강에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녁 경기 보면서 네, 이정수 씨의 예측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어지는 경기죠. 이 콜롬비아와 잉글랜드의 경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 마지막 16강 경기죠. 이승민 씨, 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잉글랜드와 콜롬비아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네. 먼저 잉글랜드부터 살펴보자면 요즘 잉글랜드 팬들과 미디어 사이에서는 이제 football's coming home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종주국인데
그렇죠.
우리가 우승을 하면 네. 축구가 이제 종가로 돌아온다. 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지도 아래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했다는 평이 많아서일 텐데요.
네.
그 일단은 조별 리그도 굉장히 좀 편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같은 조의 튀니지, 파나마, 벨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벨기에인데 비교적 그 2강으로 분류돼서 네. 먼저 그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인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패자가 승자인, 그러니까 패하면 좀 더 나은
네.
그 결승까지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아쉽게 패해서 이제 올라와서 콜롬비아와 붙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승까지 만약에 콜롬비아를 이긴다고 가정한다면 스웨덴 스위스의 승자와 만나고 그 이후에 4강에서는 러시아 크로아티아의 승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 아주 좋은 대진 편이에요.
예,
네.
아주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갔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선수들도 이제 사뭇 좋은 소식만 있는데요. 벨기에전에서 쉬었던 주전들, 특히 네. 이제 해리 케인과 델레 알리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둘이서 그 내는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조던 헨더슨, 제시 링가드 등의 이제 선수들도 모두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 쉬어서
네.
아주 상쾌한 상태로 예, 콜롬비아의 경기에 임할 텐데요.
네.
이와는 반대로 콜롬비아는 굉장히 좀 암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보였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시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열린 팀 훈련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장이 유력하고요.
네.
그 자리는 이제 루이스 무리엘이 대신 출전할 건데 무리엘은 세네갈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네.
만약에 무리엘이 이 경기에서도 특히 이제 세네갈도 수비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8강 진출도 꿈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그 호세 페켈만 감독 부임 이후에는 유럽 팀을 총 8번 만났는데요.
네.
그 중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6승 2무고요.
네.
근데 대신에 또 잉글랜드는 콜롬비아를 지금까지 5번 만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로만 봐도 아주 재밌는 경기가 아주, 되겠네요.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제 시간이 좀 보기 어렵더라도 한번 짬을 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씨 그리고 이승민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nt to hear more stories like this? Subscribe to our regular podcasts on iTunes.